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읽을 때는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심미적인 아주 자세한 시각이 필요하겠죠. 단어 하나의 용례가 무엇인지, 이 문장이 말하는 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각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하가 어떤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죠?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사무엘서라는 역사서를 꿰뚫고 있는 큰 줄거리입니다. 결국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충돌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이제 그 과정의 내용이 장마다 어떤 모습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4장에서는 사울 집안의 실질적인 내란에 가까운 사륙이 벌어지죠. 여기에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의도가 0.1%도 개입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집안의 쇠약함은 다윗이 물리적으로 대립을 하고 각을 세워서 그렇게 쇠약해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윗은 거기 일절 원인이 없어요. 다윗이 제공한 이유나 원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도 사울의 집이 상대적으로 몰라가기 때문에 강성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런 근본적 그리고 본질적 시각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온전한 통합의 왕이 아직 되어 있질 않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 시점은 사울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한켠에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아브넬에 의해서 힘을 받아 어떻게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 사울이 살아있을 적 그의 가장 강력한 신복이었습니다. 이 신복이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 아들을 사실상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용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힘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사울의 아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반응이 어땠다고요? 맥이 풀렸다. 맥이 풀렸다. 이 맥이 풀렸다는 말이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컨셉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표현과 굉장히 유사한 게 많죠. 맥이 풀렸다.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제일 의지하고 있었던 힘의 상징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쨌든 죽어요. 그리고는 왕권 회복을 시도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그 소식을 듣고 경기를 일으킬 만큼 맥이 풀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또 온 이스라엘이 듣고 놀랬다. 이 놀랬다는 말은 사실 깜짝 놀랬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했다라는 쪽의 해석이 정확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걸 자세히 좀 들여다보십시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이 설명은 길게 설명이 됐지만 이스보셋에게 두 신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 이 두 사람이 군 지휘관으로 이스보셋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5절을 볼까요?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성경에서 잠을 잔다, 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은 항상 영적인 문제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잠이 들어 있어요. 지금 사울 왕국의 마지막 어쩌면 존재의 희망 같은 존재인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낮잠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잠이 들어 있어요. 이때 6절을 보십시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사실상 상관을 죽인 처참한 하극상이 내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 왕국에 남아있는 그룹들 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 위에서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 자, 이 내용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평생 본의 아니게 원수처럼 대립각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담과 함께 지금 죽어요. 죽어 있어요.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다윗은 부분적이나마 지금 왕이 돼 있습니다. 판세는 이미 3장 1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집으로 모든 기운과 세력이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 점점 강성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남아있는 일부 지휘관 두 명이 그 왕의 씨앗이 되는 이스보셋을 잠들어 있을 때 처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을 베어서 사울의 평생 대립각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목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생각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쾌재를 부를 줄로 오해를 했어요. 자, 이 오해는 어디서부터 발생한 오해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학적 판단입니다. 잘못된 신학적 판단은 잘못된 태도를 낳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게 돼요. 오늘 8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이제 두 신하가 상관의 목을 바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들이 목을 바치면서 누구의 이름을 빙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요. 그렇죠? 이것이 이들의 비틀려진 잘못된 동기를 들춰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비록 적 같은 대립각에서 생활을 했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한 전장에서 한나란시에 같이 목숨을 거두었을 때 그 비보를 듣고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평생 자기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를 위해서 며칠을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신하는, 사울의 신하는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목을 갖다 바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이게 어디서 이런 판단 착오가 발생한 걸까요? 신학적인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거들먹거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들먹거렸어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 드린 것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불교에도 사랑이 있고 여타 종교에도 다 사랑이 있어요. 다 사랑을 말해요. 그럼 그들의 사랑이나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나 같은 가치일까요? 같은 가치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그런 숭고하고 사심 없는 사랑을 해낼 능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달라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초는 어디에 뿌리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뿌리가 달라요. 다윗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하는데 결국 나라가 다윗에게로 통합이 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착오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증명합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사람 기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네, 이게 언제적 이야기를 기억해 얘기하는 건가 하면 사울이 죽었을 때 소년 하나가 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과 비보를 알립니다. 그 소식을 알린 소년을 시글락에서 다윗이 처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품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고 품고 있는 나라예요. 장차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확대되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인위적인 의도나 복수와 피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상 그의 나라를 그냥 받습니다.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빼앗고 침탈해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주변의 인간들이 신학적 오판을 하고 자기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힘써 의의를 행하였으나 죄악밖에 저지른 게 없었다. 과거에 그가 걸었던 행적이에요. 자기는 열심을 다하고 율법의 의를 세워서 열심히 의의를 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죄악뿐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확인하게 되죠. 이게 다윗의 나라는 다윗에게 그냥 주어지는 나라지 다윗이 빼앗고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원리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근데 항상 다윗의 나라는 다르게 사울의 나라는 늘 피가 뒤엉키고 인간의 음모와 계획이 판을 치는 나라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주관적인 피가 엉키고 튀는 그런 인간적인 작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의 성격을 성경 기자는 계속 비교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품고 있는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붙들도록 하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 내용을 우리가 4절에서 한번 볼까요? 4절은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지나갔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네, 사울의 손자입니다. 즉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유모가 아 이제 병고가 생기겠구나 직감을 하고 이 남은 왕족 하나를 안고 뭐 사극 보는 것 같죠? 도망가다가 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돼요. 자, 이보다 더 슬픈 비극적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그림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과 의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 상징적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먼 훗날 이 아이는 누구 상에 앉히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상에 초대되어 다윗의 왕자 중에 하나로 대접을 받고 앉혀지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찾아내서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이 아들을 자기 밥상에 앉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밥상을 차려준다. 가족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나라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결국 오늘 이 4장의 전체 이야기는 세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첫째는 인간의 우매함은 결국 그 우매함이 짙어질수록 주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받는 것이지 쟁취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므비보셋의 그림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의 나라 밥상에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가는 길 동안 우리는 첫째는 우리 인생사에 사소하게 미세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는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심성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시각에서 봐야 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빼앗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께서 주실 때까지 잠잠히 흔들리지 말고 참아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은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들의 무수한 공격 앞에 당하고 쫓겨다닌 것밖에는 다윗이 한 게 없어요. 그 말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이제 대학생 캠프 마지막 둘째 날인데 어제도 늦도록까지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강균성 형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안에서 이것이 단순한 밥벌이를 위한 잡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의 콜링으로 붙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선교적 제자로 순종하는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선한